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핵과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문제 등 양국 간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중국 국가주석이 한국 대통령에게 취임 축하 전화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날 통화에서 서로에 대한 인간적 관심을 표명하고 한중 관계 전반의 발전 방향과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통화에서 북핵 문제 해결은 포괄적이며 단계적으로 하고 압박과 제재, 협상을 병행해야 한다며 북한에 대한 제재도 궁극적으로 북한을 핵 폐기를 위한 협상장으로 이끄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사드와 북핵 문제를 별도로 논의할 대표단을 중국에 파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시 주석에게 빠른 시일 내에 직접 만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고 시 주석은 문 대통령의 베이징 방문을 공식 초청했습니다. 양국은 조만간 특사를 교환하기로 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그리고 두 개의 유럽 국가 군부대가 태평양의 미국념 괌 일대에서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훈련은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으로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국제해역에서 항행의 자유에 대한 지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훈련 참가국들은 밝혔습니다. 괌과 티니안섬 주변에서 진행되는 이번 훈련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또 여러 동맹국들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을 확인하는 의미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하는 이번 훈련은 상륙과 헬리콥터를 통한 기동, 도시 순찰 훈련 등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미국 정부가 여객기 내 노트북 컴퓨터 휴대 금지 조치를 일부 유럽 국가들로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럽 관리들은 미 국토안보부가 이 같은 발표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지만 그 시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지난 3월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터키 등 10개 공항에서 출발하거나 경유하는 항공편에 노트북 컴퓨터를 반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영국은 항로를 일부 변경하는 등 대응책에 나섰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제임스 코미 미국 전 연방수사국 FBI 국장이 파면되기 며칠 전 러시아의 미국 선거 개입 의혹과 러시아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선거 진영의 연계 가능성에 대한 조사를 위해 추가 자원을 요청했었다고 미 의회 관계자들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코미 전 국장으로부터 그런 요청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의원들은 러시아에 대한 조사를 담당할 특별검사 임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화당 소속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이 같은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라이언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지지한다며 코미 전 국장은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과 법무부 모두로부터 신뢰를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리비아 해안경비대가 어제 지중해상에서 350여 명의 난민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독일 구조선박과 심각한 충돌 위기를 겪었습니다. 리비아 해군 대변인은 난민들을 가득 싣고 항해하던 목조 선박이 조난을 당해 해안경비대가 현장에 접근할 무렵 독일의 구조단체인 씨워치 선박이 경비정을 들이받을 정도로 위험하게 접근했었다고 밝혔습니다. 씨워치 측은 난민들이 트리폴리로 되돌려 보내질 경우 안전하지 못하다며 해안경비대의 활동을 저지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어제 반정부 시위대와 보안군이 또다시 충돌해 시위 참가자 한 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이날 수도 카라카스의 대법원 건물로 행진하는 시위대에 최루가스를 발포했습니다. 이에 시위대는 최루가스와 물대포로 무장한 진압부대를 향해 오물이 담긴 병을 던지며 맞섰습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20대 청년 한 명이 숨지고 84명이 병원으로 후송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반정부 시위가 시작된 이래 시위 과정에서 숨진 사람은 39명으로 늘었습니다. BOA 세계뉴스 천일교였습니다.
B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5월 11일 목요일 BOA News Today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관련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전화통화를 갖고 미한 동맹의 중요성을 확인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중국, 일본의 정상과도 전화통화를 갖고 상호간의 현안들을 논의했습니다. 남북한 태권도 시범단 교차 방문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들에 대한 미국의 제재안에 대해 미국 내 전직 금융당국자들은 엇갈린 견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입니다. 대체로 흐리고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4도에서 18도, 낮 최고는 14도에서 27도의 분포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1.5m, 서해에서는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전화통화를 갖고 미한 동맹의 중요성을 확인했습니다. 두 정상은 이른 시일 내에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전화통화를 통해 북한의 핵 문제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한국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 북한의 군사적 야망이 얽힌 이번 문제는 복잡하지만 한편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오랜 방어벽을 갖추고 있는 미국과 한국의 관계는 굳건하다는 점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한국 연합뉴스는 청와대를 인용해 문 대통령이 미한 동맹이 한국의 외교 안보 정책의 근간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도발 억제와 핵 문제 해결에 대해 여러 안보 사항 중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의 동맹관계는 단순히 좋은 관계가 아니라 위대한 동맹관계란 점을 확인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 역시 한반도와 주변 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날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공식 초청했습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워싱턴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해외 정상으로서의 충분한 예우를 갖춰 환영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특사 대표단을 미국으로 파견하기로 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고위 자문단을 한국으로 보내 문 대통령의 방미를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두 정상의 통화는 미 동부 시간으로 10일 오전 약 30분간 이뤄졌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어제 전화통화는 한동안 공백 상태에 놓였던 미한 정상 외교의 본격 재개를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양측은 동맹을 재확인함으로써 북한에 오판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인 1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가진 전화통화는 무엇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빚어진 약 5개월간의 미한 정상 외교 공백에 마침표를 찍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한국의 주변 4강 국가들 가운데 미국 정상과 가장 먼저 통화를 함으로써 그만큼 문재인 정부가 미한 동맹을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평가입니다. 문 대통령은 통화에서 미한 동맹이 한국 외교안보 정책의 근간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탄핵 정국 기간 중 북한 문제를 놓고 중국과 일본 정상들하고만 통화를 했던 트럼프 대통령도 미한 동맹 관계를 단순히 좋은 동맹이 아니라 위대한 동맹이라고 화답했습니다. 한국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정성윤 박사는 진보 성향의 문 대통령이 미한 동맹을 기반으로 북핵 문제를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북한의 오판을 경계한 발언으로 분석했습니다.
이 great란 말을 국가에게 쓴 적이 제가 볼 땐 별로 없거든요, 트럼프가.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동맹을 안심시키는 선물로 안겨준 거라고 봐야죠. 미국의 보수 정권, 한국의 진보 정권이 새로운 관계를 설정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견 사항이 보도된 바는 있지만 동맹은 확고하다는 의사를 중국과 북한에 동시다발적으로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날린 거라고 봐야죠.
두 정상은 이번 통화에서 북핵 문제 해법에 대한 구체적 논의나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등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문제들은 거론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두 정상은 그러나 정상회담을 조기에 개최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준비 차원에서 미국 자문단과 한국의 대미 특사가 상호 방문하는 구상을 교환했습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고유환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압박과 관여라는 대북 정책에 대한 조율과 사드 비용 부담 문제 같은 민감한 현안들이 있는 만큼 정상회담 성공을 위해선 충분한 사전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하고 부시 대통령 사이에 그 부시 행정부 출범 직후에 있었던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그때 그 준비 안 된 정상회담을 한 관계로 그 정상회담이 실패한 경험이 있어요. 그 실패가 이후에 부시 정부와 그 김대중 정부 사이에 그 한미 관계가 상당히 좀 불편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로써 이르면 다음 달 문 대통령의 방미와 임기 중 첫 번째 미한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 정상회담의 관건은 외교부 장관을 비롯한 한국의 외교와 안보 분야 강요 인선과 대미 현안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 정리가 얼마나 신속하게 이루어지느냐에 달려있다는 관측입니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11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소속 심재철 국회 부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미한 정상회담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굉장히 실용적이라 대화가 잘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대화를 충분히 해서 전체적으로도 내부적으로도 협력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도 전화통화를 갖고 양국 간 현안들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북한 핵과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등 한반도 안보 사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문 대통령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북핵과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등 한반도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양국 정상 간 전화 통화가 11일 정오부터 40여 분간 이루어졌으며 시 주석이 먼저 문 대통령의 취임 축하 전화를 걸어왔다고 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한중 관계는 수교 이후 다방면에서 많은 성과를 이뤄왔다며 한중 관계를 회복해 실질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윤영찬 청와대 홍보수석의 11일 기자설명회 내용입니다.
문 대통령께서는 시 주석에게 한중 관계는 수교 이후 다방면에서 많은 성과를 이루었으며 이러한 관계 발전의 잠재력은 아직도 무궁무진하다며 한중 간 신뢰를 회복함으로써 실질적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선 한반도 긴장 완화가 중요하고 이를 위해 모든 당사국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진핑 주석 역시 이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한반도 비핵화가 양국 공동의 목표라는 점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어 북핵 문제 해결은 압박과 제재 그리고 협상을 병행할 것을 밝히고 북한에 대한 제재도 궁극적으로 북한을 핵 폐기를 위한 협상장으로 이끄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사드 문제와 관련해 시진핑 주석은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 측의 기본 입장을 설명했으며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관심과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서로 이해를 높여가며 양국 간 소통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답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어 북한의 추가 도발이 없어야 사드 문제 해결이 용이해질 것이라며 사드 배치 문제와 북핵 문제를 별도로 논의할 대표단을 중국에 파견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영찬 청와대 홍보수석입니다.
양국 정상은 조속한 시일 내에 상호 특사를 교환하기로 했으며 특히 우리 대통령께서는 사드 및 북핵 문제를 별도로 논의할 대표단을 중국에 파견하겠다는 계획을 밝히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울러 시진핑 주석과 빠른 시일 내에 직접 만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으며 이에 대해 시진핑 주석은 문 대통령의 베이징 방문을 공식 초청했습니다. 중국 국가주석이 한국 대통령에게 취임 축하 전화를 걸어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양국 정상은 첫 통화에서 서로에 대한 인간적 관심을 표명하며 친밀감을 나타냈다고 윤 홍보수석이 전했습니다.
시 주석은 문재인 대통령님과 아직 만난 적 없지만 대통령님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다. 대통령님의 평범하지 않은 개인 경력과 많은 생각과 관점이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김한권 교수는 한중 정상 간 첫 전화통화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양국 모두 새로운 한중 관계에 기대가 크다는 걸 말해준다고 분석했습니다.
한중 최고 지도자가 이제는 전 정부에서 냉각됐던 한중 관계를 조속히 풀고 원만한 관계 하에서 북핵 문제 그리고 한반도 정세에 관해서 논하자는 그런 이해의 공감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대화의 내용이 훈훈했고 이 첫 만남이 좋았다는 것은 상당히 양측 정부 모두 새로운 한중 관계에 대해서 기대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사드 관련 방중 대표단과 관련해 청와대 측은 외교부를 통해 실무적인 협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협의 결과에 따라 규모나 크기 등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민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오늘 전화 통화를 하고 지난 2015년 위안부 합의와 북핵 대응 등 양국 간 현안을 논의했다고 한국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양국 정상 간 첫 전화 통화에서 과거사 문제가 양국 관계의 미래 지향적 발전에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이와는 별개로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대응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청와대가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한국민 대다수가 정서적으로 2015년 위안부 합의를 수용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양측이 공동으로 노력하자고 말했습니다. 새로 출범한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대북 정책을 어떻게 펼칠지 누구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생리배를 한 채 수십 년을 애타게 기다리는 이산가족과 납북자, 국군포로 가족들입니다. 서울에서 김영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대통령 선거 하루 전인 지난 8일, 어버이날, 납북자 가족 황인철 씨가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아버지, 진짜 너무 보고 싶고요. 만나보고 싶고, 안아보고 싶고. 아버지로서 그리고 아들로서의 어떤 느낌을 갖고 싶은데 여기 있는 저도 그런데 아버지는 어떨까 싶습니다. 하루빨리 만나서 가족의 정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황 씨의 아버지 황원 씨는 1969년 국내 출장 중에 타고 있던 대한항공 여객기가 북한 공작원에 나포돼 북한으로 끌려간 뒤 수십 년째 무소식입니다. 황인철 씨는 한국 정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고도의 정치 외교 사안이란 이유로 북한 정부에 자국민의 신변 인도조차 요구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새 정부가 이런 잘못된 위헌적 관행을 반드시 바로잡아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죽지 않았어요. 우리 가족은 살아있고 살아있는 우리 가족은 서로 만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마치 북한의 어떤 그런 책임만을 전가를 시키고 범죄만을 갖고 상기를 하면서 우리 스스로 찾아야 될 것을 찾지 못한다고 하는 것 자체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은 가족과 함께 만나야 되겠고 가족을 만날 수 있도록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해결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6.25 전쟁 이산 가족들도 실향민 가정 출신인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반기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민간단체인 1천만 이산가족위원회 이상철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산가족 문제를 국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이산가족의 날도 국가 기념일로 지정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 대통령 그 어머니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만나보지 못하더라도 서신기원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그 일세들 고향을 거기에 두고서 내려오신 분들의 모든 소망이죠. 그래서 우선 지금 뭐 오랜 시간 지났으니까 행사하기부터 좀 했으면 좋겠다. 전면적인 생사하긴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아버지는 흥남시청 농업과장 출신으로 1950년 12월 흥남 철수 때 가족을 데리고 경남 거제로 피난 온 실향민입니다. 문 대통령의 설명입니다.
제 부모님은 흥남에서 내려온 가난한 피난민이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공산주의가 싫어서 피난 오신 분입니다. 북한 정권의 노동당 입당 강요를 끝까지 거부하신 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가족 배경 때문에 지난 2004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시절에 어머니 강한옥 씨와 함께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참석해 북한의 이모 강병옥 씨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집에서 북한의 병원 건립 등 인도적 지원을 하는 대가로 이산가족 전원의 상봉 추진과 생사 확인, 서신교환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서 수십 년간 억류됐다 탈출해 한국에 정착한 국군 포로들도 문 대통령에게 남은 국군 포로들의 귀환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북한에서 47년의 억류 끝에 지난 2000년 한국에 돌아온 유영복 귀환 국군용사 회장은 문 대통령이 사람이 먼저라고 한 말에 책임을 꼭 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기를 사람이 첫째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국민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만약에 남북정상회담이 열린다면 다른 문제도 많이 해결해야 되겠지만은 북한에 억류된 국군포로 지원은 납북자 문제라도 한 사람도 뒤로는 이런 문제를 먼저 해야 되지 않겠는가 바람이죠.
6.25 전쟁 국군포로 8만 명 가운데 포로 교환으로 돌아온 국군은 8,300명에 불과합니다. 유 회장은 1994년 이후 자력으로 탈출해 한국에 복귀한 80명의 포로 가운데 46명이 이미 세상을 떠났다며 북한에 생존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500여 명의 포로 귀환에 새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국군포로와 납북자는 송환을 포함해 당사자 의사를 존중하는 다양한 해결책을 마련하고 고령화를 고려해 유해 송환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25 전쟁 때 북한에 납치된 인사 가족들도 문 대통령이 가족의 생사 확인에 적극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미일 6.25 전쟁 납북인사 가족협의회 이사장입니다.
사람을 연장보다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세워야 되고 그거가 항상 중요하다고 맨날 부르짖으니까 남북 대화에 관심이 있는 정부라고 제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상호적인 원칙하에서 우리 남한에 있는 우리 전체 납북자 가족들한테 최소한의 납북된 사람들의 생사 확인 소식을 알려달라 그걸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한국통일부는 북한 정권이 6.25 전쟁 중 납치한 남한 민간인들을 10만여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영건입니다.
세계 태권도 연맹 WTF는 오늘 조정은 총재 명의로 국제 태권도 연맹 ITF 리용선 총재에게 공문을 보내 다음 달 전북 무주에서 WTF 주최로 열리는 2017 세계 선수권 대회에 ITF 시범단 파견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태권도 연맹 ITF와 국제 태권도 연맹 ITF는 WTF와 국제태권도연맹 ITF는 각각 한국과 북한이 중심이 돼 만들어진 태권도 국제단체입니다. 이번 초청은 지난 3일 스위스 로잔에서 조정은 총재와 리용선 총재 그리고 북한의 장웅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이 만나 두 단체의 시범단이 남북을 교차 방문해 시범 공연을 하자는 등의 협력 의지를 재확인한 데 따른 것입니다.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들에 대해 미국 정부가 금융 제재를 가하도록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과거 정부에서 금융 제재를 담당했던 당국자들은 엇갈린 견해를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원 은행위원회 산하 국가안보 국제무역금융소위원회가 10일 효과적인 대북 제재 방안을 모색하는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중국 기관에 대한 2차 제재를 주제로 열린 이날 청문회에는 애덤 주빈 전 재무부 테러자금 금융범죄 담당 차관 대행과 후안 자라테 전 재무부 테러자금 금융범죄 담당 부차관보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두 전직 당국자들은 북한 문제가 미국이 직면한 주요 현안이며 지금이 대북 금융 제재를 강화해야 할 때이고 이와 관련해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기업에 대한 2차 제재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자라테 전 부차관보는 지금이 2차 제재를 가해야 할 바로 그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I do think this is a moment to actually have the secondary sanctions in place. Not to necessarily apply them, but to have the authority available.
자라테 전 부차관보는 2차 제재를 실제 가하지 않더라도 그 권한을 언제라도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면 직접이든 간접이든 북한과의 거래가 잠재적으로 위험하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내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에도 미국이 판돈을 올린다는 신호를 보내게 된다며 이런 신호는 상당히 강력해서 외교의 문을 열게 되고 민간 분야와도 대화가 시작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미국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들이 북한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고 더욱 많은 정보가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주빈 전 차관 대행은 2차 제재가 필요하다면 고려돼야 한다면서도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Secondary sanctions may be needed in this context, but I don't think that time is now. I think they need to be linked to a campaign and not be set out in advance of a campaign.
주빈 전 차관 대행은 2차 제재는 총체적인 전략과 연결돼야 하며 선행돼서는 안 된다며 제재를 가할 경우 손실보다 이득이 더 많다고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판단하는 바로 그때가 적당한 때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2차 제재를 가하기보다는 미중 고위급 외교가 보다 강화돼야 한다며 북한 붕괴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는 중국에 대북 제재 강화 이후 전개될 상황들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면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주빈 전 차관 대행은 정상적인 국가와 같이 금융활동을 하는 이란에 대해서는 2차 제재가 효과적이었지만 북한은 정상 국가가 아닌 범죄 조직과 같이 움직인다며 해법이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What's required is sort of a criminal forensic and intelligence full court press to ferret out who those front companies and agents are and to shut them down and then to continue.
이란의 경우 돈이 드나드는 지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지만 북한은 범죄 과학 수사, 정보 수집 등을 통해 폐쇄해야 할 위장 회사 대리인을 파악해야 하며 이때 중국의 강도 높은 협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주빈 전 차관 대행은 또 2차 제재 전에 미국의 대북 독자 제재와 유엔 안보리 결의 등을 충실히 이행하면 북한에 상당한 압박을 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최근 포착된 북한의 서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굴착 작업은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쏘아올리기 위한 사전 작업이란 전문가 분석이 나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이동식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용 발사대를 만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미 스탠포드 대학 국제안보협력센터의 닉 한센 객원연구원은 10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동창리에서의 굴착 작업은 신형 ICBM용 발사대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수년간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의 움직임을 관찰해온 위성사진 분석가인 한센 연구원은 해당 사진에 나타난 굴착 작업 현장의 모습을 볼 때 이동식 ICBM을 발사할 수 있도록 대지를 평탄하게 만드는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기존 도로를 유지한 상태에서 큰 트럭이 회전할 수 있도록 한 도로가 갖춰진 점에 주목하면서 올해 여름쯤 가로와 세로가 각각 50m인 발사대가 들어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앞서 BOA는 민간 위성업체인 에어버스사가 지난달 22일 촬영하고 무료 위성사진 서비스인 구글 어스가 공개한 사진에서 포착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의 움직임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움직임이 포착된 곳은 미사일 조립 건물 바로 옆으로, 거리로는 서쪽으로 불과 30여 미터 떨어진 지점입니다. 이전까진 나무와 풀로 덮여있던 이곳에 굴착공사로 인해 가로 60m, 세로 80m 넓이의 모래바닥이 드러난 것이 확인됐었습니다. 한센 연구원은 굴착 흔적과 과거 사진 등을 비교해 해당 지역에서 작업이 시작된 시점을 지난 3월 중순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지난 2014년 초 이 지역에서 굴착 작업이 시작됐다가 2015년 초 중단됐었다고 말했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중단됐던 당시 공사가 올 들어 다시 재개됐다는 설명입니다. 한센 연구원은 이동이 가능한 ICBM을 발사하기 위해 국제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동창리의 새 발사장을 건설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시험 발사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Pad itself is adjacent to the other bigger, you know, the Yuna space launch pad. So there's infrastructure there.
해당 장소가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이용되고 있는 만큼 시험 발사에 필요한 시설이 마련돼 있다는 겁니다. 특히 새로 건설 중인 발사장에서 산을 따라 약 500m 올라가면 계측 장소가 있고 멀지 않은 곳에 통제 시설과 함께 기존 미사일 발사대 설치된 각종 케이블 등 장비가 연결돼 있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ICBM은 장소에 상관없이 어디서든 쏠 수 있겠지만 시험을 거칠 땐 최적의 장소가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또 다른 위성사진 분석가인 스트래티직 센티널의 라이언 바렌클루 대표도 10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한센 연구원의 분석에 상당 부분 동의했습니다.
Okay, it's quite possible that the site in question that's under construction could be used for testing of their new ICBM.
앞서 바렌클루 대표는 정확히 어떤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지 판단하기 이른 시점이지만 미사일 발사장 내 새로운 구조물을 건설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말했었습니다. 바렌클루 대표는 새 발사대가 기존 시설과 가깝기 때문에 시험 중 ICBM 등이 폭발할 경우 주변 시설에 손상을 입힐 위험성은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기존 미사일 조립 건물과 발사대 사이에 이동식 ICBM을 시험 발사할 수 있는 약 90m 길이의 충분한 공간이 있지만 위험성을 고려해 좀 더 떨어진 곳에 새로운 발사대를 마련하고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CIA가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코리아 임무센터를 신설했습니다. CIA는 어제 웹사이트를 통해 해당 위협에 대처하는 데 조직 내 모든 자원과 역량, 권한을 활용하기 위해 새 부서를 개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CIA 국장은 성명에서 코리아 임무센터를 신설해 미국과 동맹국들에 대한 북한의 심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CIA의 노력을 더욱 확고하게 통합하고 지휘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CIA는 코리아 임무센터가 조직 전체에서 경험이 풍부한 요원들을 하나의 독립체로 이끌어 북한에 대응하기 위한 각자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한데 모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경험 많은 전문 요원이 코리아 임무센터를 총괄할 부국장으로 결정됐다며 새 부서는 정보기관들 그리고 모든 미국 국가안보당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외부 정보 유입을 확대하는 법안이 미국 하원에서 발의됐습니다. 이 법안은 북한에 보내는 정보의 내용을 강화하고 정보를 보내는 방법을 다양하게 규정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테드 요후 하원 외교위 아테소 위원장이 최근 2017 권리와 지식 전파와 증진법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2004년 제정된 북한 인권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2017 북한 법안으로도 불립니다. 법안은 우선 북한에 보내는 정보의 내용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북한 인권법은 미국이 대북 라디오 방송을 지원하도록 했지만 새 법안은 이를 보다 세분화해 뉴스는 물론 미국, 한국, 중국 등지의 대중음악과 TV 프로그램, 영화 등을 송출하도록 했습니다. 또 북한 헌법과 세계인권선언,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에 명시된 인권, 법치, 자유 등에 대한 내용을 북한의 한국어로 방송하도록 했습니다. 대북정보 유입의 수단도 다변화하도록 했습니다. 기존의 라디오 방송 외에 휴대용 저장장치 USB, 소형 SD, 음성 영상 재생기, 손전화, 무선 인터넷, 웹페이지, 무선 통신 등 전자매체들을 활용하도록 한 것입니다. 법안은 대통령이 국무장관을 통해 지원 사업을 만들어 북한의 외부 정보를 유입시킬 수 있는 물품이나 방법을 개발하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 국무장관은 방송위원회와 협력해 법이 발효된 뒤 추진 계획과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이 최근 미국인들을 잇따라 억류하면서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을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미 당국이 개입해 북한 여행을 금지하는 방안에 대해 엇갈린 견해를 밝혔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BOA의 설문조사에 응한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 24명은 모두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에 반대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어떤 구실로도 미국인을 억류할 수 있고 실제로 최근 억류 미국인이 4명으로 늘어난 상황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북한 땅을 밟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미북 간 긴장이 높아지고 억류 사태가 거듭 발생하는 것을 고려해 미국이 북한 여행을 금지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는 의견과 그럴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각각 11명으로 정확히 반반으로 나뉘었습니다. 나머지 2명은 북한의 미국인 억류를 강하게 비난하고 미 의회의 움직임을 지켜보자면서 찬반 여부에 대한 의견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자국민의 북한 여행을 법이나 대북 제재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미국인의 안전을 최우선시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Given the repeated instances of North Korea arresting Americans on trumped up charges, including religious related activity when the North Korean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은 미국인 억류에는 북한 법에 보장된 종교 활동도 포함된다며 북한이 날조된 혐의로 미국인들을 거듭 체포하는 것을 고려할 때 미국이 북한 여행을 금지할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여행 금지는 관광객뿐 아니라 인도주의나 개발 지원을 담당하는 인사들에게도 적용해 북한이 행동을 바꾸지 않을 경우 이런 혜택을 얻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역시 북한 여행 금지를 주장한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북한이 터무니없는 죄목을 붙여 미국인을 인질로 삼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이 억류 미국인 4명을 석방할 때까지라도 북한 여행을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수미테리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한국 담당 보좌관은 이미 오래전에 그런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며 앞으로 북한 여행 미국인들에 대해 여권 취소 방침을 발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보니 글레이저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더 나아가 미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모두 북한을 방문해서는 안 된다며 북한 여행을 금지하는 전 세계적 조처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브루스펙털 안젤로 주립대 교수는 미국인 억류를 심각하게 여기는 인식이 의회의 행동으로 이어져 북한 여행 금지를 대북 제재 등에 포함시키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Detaining American citizens, that's a big deal. Americans take that very seriously, as you know. I'm hoping that this gets a lot of press because
이밖에도 조너슨 폴락,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 스티븐 노퍼, 코리아 소사이티 부회장, 미첼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 데이비 스트로브 전 국무부 한국과장, 그리고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 등이 북한 여행 금지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미국인의 북한 여행을 금지하는 데 회의적인 견해를 밝힌 전문가들은 이 문제는 법이나 제재보다 개인의 판단에 맡길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니콜러스 에버스타트 미국 기업연구소 선임연구원입니다.
It's possible that this might be something that Congress would consider, but before Congress considers any such law, common sense would seem to suggest that
미 의회가 북한 여행 금지법을 고려할 수도 있지만 그 전에 북한 여행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상식을 따르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손쉬운 단계라는 설명입니다. 이 같은 의견에 동조한 전문가들은 개인의 자유가 미국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가치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제임스 시오프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자유로운 사회라는 것은 개인이 형편없는 결정을 할 자유도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레리 닉시 조지 워싱턴 대학 강사는 북한 여행을 실제로 금지해도 일부 미국인들의 북한행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 전문가들은 따라서 미국 국무부가 3개월마다 발령하는 북한 여행 경보를 적정 수준의 지침으로 간주했습니다. 로렌스 코브 전 국방부 차관보는 핵 전문가인 시그프리드 해커 박사가 2010년 영변에 고농축 우라늄 공장을 둘러봤던 것을 예로 들면서 미국이 개인 차원의 방북을 활용하는 사례도 없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No, I wouldn't do that because that would play into their hands. But I do think you ought to make sure that people are aware.
코브 전 차관보는 북한 여행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오히려 북한의 손에 놀아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며 미국인들에게 그 위험성을 인식하도록 주력하는 게 더 낫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최근 북한 내 기름값이 폭등했다고 평양 주재 서방 외교관이 밝혔습니다. 일부에서는 기름 판매를 10 내지 20리터로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익명을 요구한 평양 주재 서방 외교관은 10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 주유소에서 1kg당 70센트 하던 기름값이 최근 1달러 30센트로 85% 이상 올랐다고 말했습니다. 이 외교관은 또 일부 주유소에서는 기름 판매를 한 번에 10리터나 20리터로 제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기름값이 인상된 것 외에 특이한 점은 없고 인상된 기름값을 지불하면 언제든 기름을 구매할 수 있다고 이 외교관은 전했습니다. 아울러 기름값 인상이 버스나 택시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외교관 차량에도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외교관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여전히 차량 홀짝 운영제가 엄격히 시행되고 있습니다. 홀짝제는 차량 끝번호가 홀수인 차량은 홀순 아래, 끝번호가 짝수인 차량은 짝순 아래만 운행하는 겁니다. 이 같은 제도는 휘발유 소비를 줄이고 중국의 원유 공급 중단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 관용 차량을 주말이나 저녁에 운전할 경우에도 추가 허가를 요구하고 있다고 이 외교관은 전했습니다. 앞서 AP통신은 지난달 말 평양발 보도를 통해 석유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평양 주유소들이 석유 공급을 제한하고 가격도 크게 올렸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 신문도 북한 당국이 석유 공급을 규제하고 있고 가격도 올랐다고 보도했었습니다. AP통신은 이런 조치가 지난달 19일부터 시작됐다고 전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북한 핵실험이 백두산 화산 분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미국 내에서 엇갈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백두산 화산이 터지면 사상 유례 없는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데는 의견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스탠포드 대학 국자안보협력센터의 프랭크 파비안 선임 분석관은 10일 미국의 북한 전문 사이트인 38로스 기고문에서 북한 핵실험으로 백두산 화산이 분출할 가능성은 매우 작다고 밝혔습니다. 핵 비확산 위성사진 전문가로 국제원자력기구 사찰관을 지낸 파비안 선임 분석관은 미국 네바다주 지하 핵실험장 사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네바다 핵실험장에서 수십 년에 걸쳐 폭발력이 매우 큰 핵실험을 900여 차례나 했지만 이로 인해 화산이 분출한 징후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알류산 열도에서도 핵실험을 했지만 주변 화산지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파비안 선임 분석관은 설명했습니다. 미 본토의 네바다 시험장은 거대한 화산지대인 매머드산에서 동남쪽으로 289km 떨어져 있고 북한 풍계리 시험장과 백두산 간 거리는 114km입니다. 파비안 선임 분석관에 따르면 미 연방지질조사국은 지난 1969년 네바다 핵실험장에서의 핵폭발이 캘리포니아주에 대규모 지진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정밀 조사를 벌였지만 뚜렷한 상관관계를 찾지 못했습니다. 파비안 선임 분석관은 북한 핵실험이 지난해 한국 경주에서 지진을 초래했다는 일부 주장은 과학적으로 전혀 검증되지 않은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반면 미국 랜드 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 연구원은 최근 미국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큰 규모의 핵실험을 하면 백두산 화산이 분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핵폭발에서 나오는 엄청난 에너지가 백두산의 화산 활동을 촉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넷 선임 연구원은 더 큰 규모의 핵폭발이 분출을 유발할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분명 가능성이 있다며 중국은 수년 동안 북한이 화산 분출을 야기할까 우려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화산 활동으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정도면 핵실험 위력이 100킬로톤 이상은 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학의 화산학자인 케일라 라코비녹 박사도 핵폭탄이 화산 분출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은 설득력 있는 일반적 견해라고 CNN 방송에 밝힌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화산 분출이 가져올 피해에 대해서는 대체로 일치된 견해를 밝혔습니다. 백두산 화산이 터지면 엄청난 피해가 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브루스 베넷 선임 연구원은 백두산 화산이 분출하면 중국과 북한에서 수천 명이 숨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화산에서 나오는 화산재로 한반도에 엄청난 피해가 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백두산은 지난 1903년에 가장 마지막으로 분출했고 서기 946년에는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분출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과 미국, 중국, 영국 과학자들로 구성된 국제공동연구진은 지난해 4월 백두산 천지 인근에 지진계를 설치해 지진파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백두산 지하에 부분적 용융 상태인 마그마가 존재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취임 이틀째인 문재인 대통령의 남다른 행보가 연일 화제군요. 파격 소통, 탈권위 이런 수식어로 불리던데요. 오늘은 이 소식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문재인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이 늘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역대 대통령들과는 다른 모습이어서 낯설다, 파격적이다 이런 수식어가 붙고 있는데요. 대선 운동 때에도 또 취임 연설에도 강조했었던 소통, 탈권위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을 실천하고 있는 듯한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고 한국의 언론들이 자세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의 소통과 탈권위 어떤 모습인지 좀 더 자세히 소개를 해주시죠.
네. 당선인 기간에 없이 곧바로 임기를 시작해야 한 탓에 간소하게 치러질 수밖에 없었던 국회에서의 그 취임 선서식부터 그런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연설도 그랬었고요. 권위를 내려놓겠다, 소통하겠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을 했었는데요. 국회를 나서서 청와대로 향하는 도로에서도 자동차 지붕 위로 몸을 드러내면서 시민들과 일일이 눈을 맞추고 손인사를 나눈 것도 탈권위 소통의 모습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청와대에서 총리와 비서실장 내정자를 발표하는 기자회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주 무게감이 컸던 그 역대 대통령들과의 기자회견과는 달리 직접 인선 내용을 발표했고요. 내정자들이 직접 기자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는 그 모습도 낯설게 느껴질 정도였다. 이런 반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소통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는데 취임 첫날 많이 달랐다는 내용의 시민 반응이 페이스북과 트위터, 또 대통령에게 바란다라는 주제로 열려있는 인터넷 공간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출퇴근길도 화제가 되고 있군요.
네네. 그 청와대 관저가 아직 새 주인을 맞을 준비가 덜 돼 있어서 2, 3일 정도, 뭐 내일 정도까지도 사저에서 출퇴근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통령 부부가 살고 있는 곳은 서울의 북서쪽,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는 그렇게 멀지 않은 홍은동이라는 곳인데요. 일반 서민들이 사는 주택가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이곳에 대통령이 이제 탄생을 하면서 그쪽으로 경호 차량이 계속 왔다 갔다 하겠죠. 대통령이 출퇴근하는 모습은 한국 사람들도 처음 보는 뭐 경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이 대통령의 출퇴근 움직임에 동네 주민들이 나와서 배웅을 하고 또 마중을 하고 그랬었는데 대통령이 차에서 내려서 주민들과 만나서 경호 문제 때문에 불편하지 않느냐 뭐 이런 인사를 하고 손을 잡고 인사를 했다 뭐 이런 모습도 새로워 보인다고 계속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뭐 말씀드린 대로 과거 대통령들한테서는 이 경호상의 문제로 잘 볼 수 없었던 모습이기 때문인데요. 어제는 청와대에서 6시가 조금 넘어서 퇴근을 했고 사저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 통화를 하는 또 재택근무를 한 것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도 화제가 된 대통령의 움직임이 있었다고요?
네네. 오늘은 청와대에서 민정수석 비서관과 홍보수석 등의 참모진에 대한 인선 발표가 있었습니다. 뭐 예상됐던, 좀 알려졌던 인사도 있었지만 청와대의 재정을 총괄하고 대통령 그 가족을 관리 또 지원하는 총무비서관에 기획재정부 소속의 행정 전문가를 임명해서 또 화제가 됐습니다.
이 청와대의 총무비서관이라고 하면 북한 중앙당으로 치자면 꽤 중요한 직책이지요?
네네. 그 전 경제 쪽에서 활동했던 그 탈북자들하고 확인을 해봤는데요. 중앙당의 재정경리부장 정도에 해당하는 직책이라고 합니다.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도 그랬지만 청와대 총무비서관 최측근이자 실세로 불리기도 했었는데요. 대통령과는 연관이 없었던 행정실무 전문가를 총무비서관으로 배치함으로써 체계와 원칙에 따라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그 대통령의 의지를 담은 인사다, 이런 평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롭게 청와대 식구가 된 모든 인사들과 대통령이 둘러앉아서 겸상을 하는 점심을 먹었고요. 와이셔츠에 넥타이 차림으로 종이컵에 커피를 담아서 청와대 소공원으로 걸어나가서 차를 마시는 차담회의 모습도 파격 중에 파격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한국을 이끌어갈 새 지도자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이틀째 상황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서점가에서도 대통령 바람이 불고 있다는 소식이 있는데 이 문재인 대통령 책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화제입니다. 대형 서점마다 한국의 제19대 대통령 문재인 서적 특별 판매대가 설치됐습니다. 인터넷상으로도 서적을 판매하는 온라인 서점에서 대통령 관련 책 주문이 밀려서 품귀 현상이 일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네.
미국의 시사 주간지 타임지 아시아판 최근 호에 대통령 선거 직전에 그 협상가라는 제목을 단 문재인 대통령의 얼굴 사진이 표지로 실렸는데요. 어제 오후 1시 40분부터 24시간 동안의 판매량이 7천 권이 넘었습니다. 온라인 서점 알라딘 역사상 역대 도서 일간 판매량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네.
이 타임즈 최근 호 품절 후에 재판매가 되고 있는데 재판매 직후 1시간 동안의 판매량 1분에 16권, 16권 정도로 베스트셀러가 됐다는 소식 오늘의 큰 뉴스였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높다는 의미겠죠?
네네. 그 서점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알고 싶고 공부하고 싶다는 사람들의 열기가 판매량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쓰거나 또 공동 저자를 했거나 또 대통령과의 대담을 정리한 서적도 함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책 제목은 이런 겁니다. 문재인의 운명, 1219 끝이 시작이다. 사람이 먼저다. 그 사람 문재인. 운명에서 희망으로. 뭐 이런 책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노무현 대통령 서거 2주기를 기념해서 출간했던 문재인의 운명, 이 책이 대통령 당선 후 곧바로 특별판으로 제작됐는데 선거 전에 비해서 판매량이 5배 정도 늘었다고 합니다.
문재인의 운명은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지난 2011년 9월에 출간했던 책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의 30년 지기 동지인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운명 같은 동행에 대해서 풀어놓은 책이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사 노무현을 만나서 함께 노동인권변호사 활동을 시작하고 정치적 파트너로 참여정부로 이어지기까지 한 두 사람의 세월과 인연, 그리고 그 인연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일,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확정된 9일에 출간된 특별판에는 촛불 집회부터 대통령 선거 관련 화보가 수록돼 있습니다.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세월호 관련 소식을 들어보겠습니다. 미 수습 희생자들을 찾기 위한 선체수색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기다렸던 소식이 나왔다고요. 이 희생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해가 발견됐다는데 이 내용 좀 전해주시죠.
네. 어제 세월호 선미 부분 4층 객실을 수색하던 중에 사람의 뼈로 추정되는 유해 두 점이 발견됐습니다. 오늘도 인근에서 한 점의 뼈가 추가로 나왔습니다. 앞서 세월호 선체가 가라앉아 있던 침몰 해저에서 유해 한 점이 발견되면서 유해의 유실 가능성에 대한 걱정이 아주 커졌고요. 선체 수색을 시작한 지 3주가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어서 모두가 애를 태우고 있었습니다.
그동안도 세월호에서 나온 뼈가 상당수 있었는데 모두 동물의 뼈로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해서 희생자의 유해로 추정을 하게 된 것인가요?
네, 세월호 수색 현장에 유해 감식 전문가들이 파견돼 있습니다. 국립수사과학연구원 또 국방부의 유해 발굴 감식단이 사람의 유해가 분명하다고 육안으로 확인을 했고요. 현재 그 유해들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본원으로 이송돼서 DNA 분석에 들어가 있습니다. 세월호 현장에는 미수습 희생자 9명의 가족이 임시 거처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유해 발견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지만 이 소식이 나올 때마다 오열을 하고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유해를 빨리 찾을 수 있기를 바라는 잠담함 속의 기대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에서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됩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를 탄압해왔던 러시아 정부가 최근 비정부기구, NGO 단체 세 곳을 추가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조직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 단체 세 곳은 과거 러시아 석유 재벌이자 푸틴 정권 비판 인사인 미하일 코도르코프스키가 창립했거나 후원한 곳입니다. 코도르코프스키는 사기 혐의로 10년 동안 수감된 바 있습니다. 해외 일각에서는 그에 대한 재판을 정치적 재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러시아 검찰청은 비정부기구인 열린 러시아재단, 현대러시아연구소, 그리고 열린 러시아 시민운동을 바람직하지 않은 해외 조직법에 따라 폐쇄 조치했습니다. 이 법에 따라서 당국은 러시아 헌법과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여겨지는 조직에 러시아 내 활동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본부를 둔 비정부기구 7곳이 이 법에 근거해서 바람직하지 않은 조직으로 지정됐습니다. 인권단체인 국제 앰네스티 러시아 사무소의 세르게이 니트킨 국장은 최근 수년간 러시아 당국이 시민사회에 적대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당국은 열린 러시아 재단 활동가들의 인권보호 활동이나 각종 공직에 출마하는 무소속 후보들의 지원 활동, 미디어 운동 등을 걸림돌로 여겼고 이런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이들 단체를 금지했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의 마크 토너 대변인은 러시아 당국이 이들 세 단체를 폐쇄 조치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제적인 비정부기구와 시민사회 활동이 러시아를 위협한다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자국 내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금지하는 행동을 멈추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보호 증진하는 국제적 의무와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입니다.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 많은 이용 바랍니다.